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 십계명 설교 시작하면서 십계명은 제가 프리스크립션이 아니라 describe life of worship,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이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두 번째,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가 오늘 두 번째 계명입니다. 사실 교회사적으로 보면은요, 루터교와 카톨릭에서는 지난주에 나눈 첫째 계명과 오늘 둘째 계명을 묶어서 그것을 첫째 계명으로 삼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 뒷부분을 이렇게 떨어뜨려 놔요. 그래서 열 개를 만들죠. 로마, 저 카톨릭과 루터교에서는. 그러나 다른 개신교 전통들 대부분은 지난주에 나눈 것을 첫째 계명으로 하고, 그리고 오늘을 둘째 계명으로 하는데, 사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중세의 성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성상이라고 아시잖아요. 보통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하죠. 아이콘. 그러니까 그 동방종교에서 그걸 많이 사용하죠. 그 예수님의 그림이나 뭐 마리아의 그림이나 아니면 성상이라고 하니까 그림뿐만 아니라 그 물건, 조각 같은 것도 아주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사실 그 중세 때는 아이콘을 그렇게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신자들이 글을 읽거나 쓸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그림을 보면서 그것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격이 안 되는, 가르치거나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신부들도, 프리스트들도 많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잘못 가르치느니 저걸 봐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성상이 점점 더 변질되어 가면서 어떤 예배, 숭배의 대상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에서 세 가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죠. 오직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종교개혁에서는 성상, 아이콘이라는 것을 단순히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는 그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 이렇게 옛날 말로 흠숭한다 그러죠.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 덧붙여서 그 십자군 전쟁을 다녀오던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서 뭔가 근거도 없는 성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게 점점 더 아이콘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금지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사적인 그런 그 배경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어떤 십계명의 하나로 더 확고해지는 그러한 전통이 개신교에서 세워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솔직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대의 우상 숭배에 비하면 중세의 성상을 두고 이게 우상 숭배냐 아니냐 이렇게 막 논쟁하는 것은 사실 좀 어떤 면에서는 순수한 논쟁이라고까지 여겨집니다. 아, 이 정도는 뭐 정말 거룩한 논쟁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16세기에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인간을 유혹하는 네 가지 우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당시 16세기의 베이컨의 분석입니다. 그것은 각각 종족, 동굴, 시장, 그리고 극장이라고 했습니다. 종족이라는 것은 그 당시 때를 이야기하면 민족주의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 후로 그 민족주의가 분명히 더 드러났죠. 히틀러의 제3제국화에서 유대인들을 죽이거나 우생학을 노골적으로 강조한 것이 어떤 종족을 우상 삼는 그러한 모습이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21세기에는 일종의 자국 우선주의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동굴이 우상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동굴은 미신을 상징합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옛날 고대의 미신이냐 어떤 토템 숭배 사상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시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업과 경제입니다. 상업과 경제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극장이 대표하는 것은 엔터테인먼트를 말하는 겁니다. 아, 잘 알려진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에 의하면은 지금도 사람들은 시편 96편이 노래하는 위대함이나 존귀함이나 능력이나 아름다움을, 96편에 보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오히려 시편 96편에 보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에게 그러한 존귀한, 존귀함, 위대함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뉴욕에 가서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거나, 여러분 가운데 뭐 두바이 가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두바이에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그런 높은 건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건물들에게 위대함을 돌리게 되는 거죠. 우와, 이렇게 되는 거죠. 혹은 우리가 전쟁 영웅이나 혹은 스포츠 영웅을 바라보면서 와, 그 사람 대단하다, 존귀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존귀함을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샌디에고에 가면은 유명한 미국의 항공모함이 있죠. 지금은 퇴역해서 지금은 운항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 항공모함에 들어가는데 몇십 불의 돈을 주고 올라가서 항공모함 갑판에 올라서서 와, 능력이란 거는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라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아니라 항공모함에 돌리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계속 반복되는 연예인들을 바라보면서 와, 아름답구나 하고 그렇게 아름다움은 마치 거기에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건물이나 항공모함이나 혹은 스포츠 영웅이나 혹은 연예인들을 보면서 그래 대단하지, 그래 아름답지, 그래 괜찮지 라고 그렇게 바라볼지언정 그러나 그거는 우상 수준은 아니지 라고 결론 지을 만큼 충분히 인생의 연륜을 갖추었거나 아니면 어쩌면 충분히 영적으로 성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혹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러면 누구라도 공감이 될 만한 우상은 무엇일까? 그러한 것들이 우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이런 것이지 라고 여겨질 만한 우상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히브리 백성들에게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19장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20장 십계명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으로 이제 20장 이후로 쭉 보면은 모세는 시내산으로 하나님을 뵈러 가는 거죠. 하나님을 뵈러 가는데 이 십계명을 받는 계명의 모든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대면하는 장면을 포함해서 그 시내산 장면을 보면은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는 백성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하는 얘기예요.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히브리 백성들은 아론이 말한 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 귀고리를 다 빼가지고 아론에게 가지고 오고 아론은 그것을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스스로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서로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이 신이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 마찬가지죠. 21세기에 우리가 서로가 보면서 야, 저거는 우상이지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히브리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모세가 없는 시내산 밑에 있는 그들은 자기들의 금고리로 만든 송아지를 보면서 그것이 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신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신이라고 불러요. 그 목적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얻고자 하는 무엇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아마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이죠. 어쩌면은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투영했는지도 몰라요. 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으니까. 근데 지금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죠. 예. 모세는 보이지 않고 광야 생활은 길어지는데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불안과 두려움처럼 우리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 소설가 김영하의 책을 읽었는데 김영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을 때는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두렵고, 젊을 때는 확실한 것들이 너무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두렵고, 늙어갈수록 확실한 것들만 남아서 두렵다. 나이가 먹을수록 확실한 게 더 확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늙어지면서 늙어지는 그러한 주름의 피부를 보면서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건강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늙어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세상사를 좀 더 알기 때문에 정치나 경제나 군사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수많은 두려움이 있죠. 히브리 백성들도 그랬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시작은 두려움 그리고 불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우상을 만드는 것은 두려움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고 성취하려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욕망을 성취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인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바로 이 4절 말씀은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이는 모든 것은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모든 것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상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이 구절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우상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우상이냐라는 거죠. 무엇을 위한 우상? 너희가 섬기려고. 섬기려고 하는 목적이, 결국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랬잖아요. 금고리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심지어 이 히브리 백성들은요,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자신들의 금고리는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자기의 재산이라고, 혹은 무엇인가 부적이라고 그렇게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내놓아서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자기를 지켜준 것들을 내놨대요. 그러면 더 큰 것을 얻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더 큰 것을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에 고대 근동에 다양한 신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성경에 대해서 당연히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본 것이 결국 바알이죠. 바알. 바알 신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은요,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하여 바알 들을 섬긴다고 합니다. 복수예요, 복수. 바알이 그냥 단수가 아니었어? 바알 들이라고 해요. 2장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들을 섬긴다고 하고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바알은 남자, 아스다롯은 여자 신이에요.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 다 상징하는 건 뭐냐? 농사와 풍요의 신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들을 섬겼다는 것은 남자신을 섬기든 여자신을 섬기든 내가 이것을 섬기면 나에게 풍요로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바알의 본뜻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 바알을 주인으로 섬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긴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금송아지이든, 그것이 바알이든, 아스타롯이든, 혹은 나중에 등장하는 무슨 엘리야가 엘리야 그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아세라 신상이건, 예, 과연 그러한 것들을 섬겼을 때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저 인간들이 간절히 바랬을 따름입니다. 무엇인가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간절한 바람을 거기다 투사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그 간절한 바람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 형제가 지금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만큼 그 믿음 자체가 간절한 바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의 강한 믿음이 구원을 가져온다거나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질수록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준다거나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질수록 복을 가져오고 병을 고쳐준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한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 우리 인간의 믿음은 그렇게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믿음 자체는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내가 아무리 믿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될 것이라고 큰 소리로 기도를 마친 다음에 뒤돌아서는 순간에 의심하기 시작하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 우상들은 신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우상들을 신이라고 믿는 인간의 미련함을 미워하십니다. 시편 115편 4절 이하에 보면은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라고 했습니다.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다라는 것,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의지하는 사람도 우상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계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왜곡된 믿음, 즉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과 욕망 때문에 생겨난 우상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를 제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구체적인 우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탐욕이죠. 건강한 바람과 탐욕은 좀 다릅니다. 이 시대의 우상의 이름은 탐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가 아닙니다. 성상 숭배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구절로 따지면 오늘 메시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은 그들에게 절하거나 그들을 섬기지 못한다입니다. 그들에게 절하거나 그들에게 섬기지 못한다. 리차드 포스터는 현대의 우상을 세 가지로 요약했죠. 돈, 섹스, 권력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바라보는 아담의 눈길을 통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돈, 섹스, 권력.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우상이 될 만큼 강력한 것들이지만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것은 돈입니다. 지금 21세기 바로 2025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국가 우선주의, 관세 전쟁, 혹은 뭐 조물주 아래 건물주가 있다, 혹은 뭐 you only live once, 뭐 YOLO, 이런 모든 것들 사실은 모든 것이 돈과 관련이 있는 거죠. 돈이 우상이 된다 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만모니즘이라고 그러죠. 배금주의, 만모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모니즘의 만몬, 그 만몬의 어원은 아만과 아메트에 있습니다. 아만과 아메트는 각각 참되다,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되다, 신실하다, 아만, 아메트, 혹시 연상되는 단어가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아멘은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렇게 화답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멘이라고 말해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만몬, 아만, 아메트가 자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요? 돈을 향해서. 돈이 참되다, 돈이 신실하다, 아, 돈이 아멘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탐욕이라는 겁니다. 관세 전쟁이, 관세 때문에 막 미디어가 난리 났잖아요. 관세가 막 시작되고 막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그 리타이먼트 펀드, 그 은퇴 자산 운용하는 회사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런 메일 처음 받아봤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상황이 어렵다.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계좌에 계속해서 투자해달라. 뭐 이제 이런 겁니다. 어, 그래?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쿼럴리 받는 이 스테이먼트가 왔습니다. 거의 안 열어보는데 열어봤습니다. 예, 마이너스 막. 마이너스 손해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 손해 보셨죠? 저만 손해 본 거 아니죠? 여러분들은 막 이익 내고 있으면 글로 옮겨 보려고. 맞죠? 손해, 예, 그죠? 막 지금 여기 앞에 있는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이러고 있어요. 예? 예.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은요, 탐욕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과도한 집착과 관심을 둘 때입니다. 이것은 그냥 건강한 바람과 제가 아까 다르다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불안이, 첫 번째로는 불안이 이유가 되거나, 두 번째로는 그것이 주는 만족감에 과도하게 나의 은행구좌, 은퇴구좌를 클릭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과도한 집착이자 관심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절하고 있다거나 섬기고 있다라는 뜻이죠. 제가 이메일 받고 자주 클릭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평소보다 자주 클릭하게 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띵 하게 오는 거죠. 아, 불안해하는구나. 아, 손해보니까 두렵구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부자의 비유를 드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소출이 풍성한데 이것을 다 어떻게 할꼬? 내 은행 구좌가 지금 풍성하고 주식도 괜찮고 은퇴 구좌도 풍성한데, 지금 그 얘기잖아요. 21세기 버전으로 바꾸면 내가 이렇게 풍성한데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는 소유에 과도한 관심과 집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본문에서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밤에라도 너의 예상과 다르게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모든 것이 마이너스로 가면은 그것들 때문에 내 소유가 풍성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인간은 결국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상 숭배를 보면서 우리는 십계명의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어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할까? 가장 먼저는요,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죠. 예,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서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리품을 감추고 자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간의 탐욕은 이후에 쉽게 이길 줄 알았던 아이성의 전투에서의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감춥니다.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그 두 사람을 질책하면서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탐욕이죠. 그리고 탐욕 때문에 생겨난 거짓말입니다. 중세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요, 연옥에서 탐욕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그 단테의 신곡을. 연옥에서 탐욕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들은 모두 땅바닥에 얼굴을 붙인 채 지내고 있다 그래요. 그게 회개하는 모습이래요. 땅바닥에다 얼굴을 붙이고 있대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땅의 것들, 우상, 돈, 탐욕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에 대한 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옥을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자기가 착취한 것이 있으면은 네 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탐욕에서 벗어난 회개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떤 삶의 예배를 드릴까? 탐욕과 우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야기보다 더 큰,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요? 세 번씩 기도하죠. 예. 다니엘은 소년일 때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부추기는 그러한 탐욕을 부추기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기로 헌신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 스스로 하나님 나라 바벨론의 이야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한 부분이 되기로 마음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기로 마음먹고 결단한 후에 그 도우심을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세 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바로 그러한 모습인 거죠. 자기도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 번 기도하지 않으면은 바벨론의 유혹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면,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없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그것이 그냥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채우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숭배인 탐욕은 차가운 마음의 죄를 낳는다고 했어요. 예, 나중에 그거를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뜨거운 마음의 죄도 있지만 예, 뭐 가늠하지 말라 이런 거는 뜨거운 마음의 죄예요. 예, 그런데 탐욕은 차가운 마음의 죄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탐욕은 이기적이죠. 탐욕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무정함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상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과 세상을 향한 너그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generosity, 그렇죠? 그렇게 영어로도 쓸 수 있지만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liberality라고도 쓸 수 있다고 그래요. liberal. 다시 말해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삭개오는 복음 안에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liberality, liberal, 너그러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그러움이라는 성품은 하루아침에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그 자유로움이 너그러움을 삶 속에서 밀어내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도전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던 우리는 나의 욕망의 지독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승리도 있고 열매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삶의 예배, 우상 숭배를 넘어서는 예배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 영구 형제 나오셔서 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이걸로 하죠.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네네. 이걸로. 제가 간증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처음이라 부담이 컸는데 어쨌든 네,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우상숭배와 탐욕. 굉장히 무겁고 큰 주제죠. 예. 그랬을 때 제가 되게 고민이 커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나눌만 할 수 있는 주제인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교회라는 세팅에서 약간 뭐 가감 없이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 뭐 그런 고민이 되게 컸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제가 어떻게 막 엄청 잘 흠결 없이 사는 그런 사람, 그런 크리스찬이라서가 아니라 이 우상숭배와 탐욕이라는 이 단어 자체의 무게감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그냥 평소에 생각하고 사는 거가 그렇 이 둘 사이의 갭이 너무 커서 이제 내가 하는 게 너무 이렇게 하찮은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전달이 되는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되게 컸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회사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구글이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이미지가 되게 좋은 회사죠. 뭐 이렇게 뭐 악을 하지 말자 뭐 이런 뭐 모토도 있다고 하고 그러고 또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기로는 여기 없죠. 메타나 뭐 아마존 이런 회사보다 더 좀 더 이렇게 모럴리 낫지 않나? 아니면 뭐 덜 그리디 하지 않나? 아니면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회사에서도 그런 자부심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회사 분위기도 서로에게 되게 리스펙트하는 분위기가 되게 커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 직접적으로 자기는 구글이 윤리적으로 낫기 때문에 뭐 다른 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도 이런 회사들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는 요즘에 기사가 되게 많이 나죠. 안티트러스트, DOJ 그 법무부에서 이제 소송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런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이제 반독점 소송에 대한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렸던 거는 크롬 브라우저가 이제 광고 시장 독점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이거를 다른 회사에 팔아 넘겨야 된다. 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이제 소송이 시작이 됐고요. 뭐 그래서 뭐 오픈AI가 자기가 크롬 팔면 우리가 줍줍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다른 소송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구글이 광고로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광고를 벌고 있는 게 구글 서치에 클릭이 오는 걸서 그걸 돈을 받아서 버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구글이 온라인 광고에서 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광고주와 광고를 제공하는 그런 웹사이트들 뭐 그런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 제작자들 그런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데가 이제 광고 거래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거래소를 구글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광고주들을 대변하는 이제 어떤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피광고주 뭐 그런 광고를 올릴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그런 인벤토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또 운영하는 그쪽 시스템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공정하게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만나서 이렇게 뭔가 계약이 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글이 굉장히 지배적인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뭐 부셔라, 뭐 어디 팔아라,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활동들이, 뭐 위법인지, 뭐 독점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뭐 구글이 되게 이걸로 이렇게 돈을 쓸어 담고 있구나라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구나. 고심을 하고 사람들이 와서 막 열심히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경쟁자들에 비해서 나은 상황이 돼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그런 회사와 그런 직원들의 활동, 액티비티 행위들을 제가 뭐 윤리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회사들, 구글을 비롯한 이런 주식회사라는 데는 최대 이익을 남겨서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절대 가치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탐욕스럽게 되는, 탐욕이 목적이 되는 그런 조직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는 대부분의 분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집단에 속해 있고, 그리고 그런 절대 가치를 이제 이루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또 제 얘기로 좀 들어가면, 저는 이제 구글 다닌 지 6년이 됐고요. 그 전에 한 5년 한 9개월 정도를 구글 클라우드라는 데서 일을 하다가 최근에 구글 애즈 광고 팀으로 팀을 옮겼습니다. 근데 그 저희 팀이 이제 광고주들을 대신해서 거래소에 이제 올라가는 광고들의 가격을 책정하는, 그러니까 각 거래소에서 그 옥션이 있거든요. 그 옥션의 가격을 책정해서 이 광고의 가치가 최대한 잘 반영이 되는 동시에 이 광고가 여러 가지 다른 광고들에 비해서 조금 나은 금액을 제시를 해서 선택이 되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선택된 광고가 클릭을 받고 그 클릭이 방문자로 이어져서 어떤 뭐 상업행위로 이어지는 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트랙을 하고, 그 트랙한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뭐라도 잘 짜내볼까,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짜내볼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듯이 그 소송, 두 번째 소송에서 만약 되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근데 다행히도 그 두 번째 소송에서 구글이 이제 절반은 이기고 절반은 졌어요. 두 번째 소송이 뭐냐면은 이 광고 거래소, 광고주, 피광고자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광고주 쪽도 없애고 피광고주 쪽도 없애라. 그런데 피광고주 쪽은 구글이 졌고 광고주 쪽 그 소송은 저희가 이겨서 다행히 저희 팀이 이제 공중분해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로 이제 팔려가야 되는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저희 그 크게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소용돌이 안에 있는 팀이고요. 그래서 안에서 저희가 하는 일을 보면은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고, 되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그런 툴을 통해서 하고, 뭐 AI 같은 것도 쓰고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을 우리가 이제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잘 아시겠지만 A/B 테스팅이라는 걸 합니다. 요거를 실제로 어떤 다른 세팅을 이쪽에 광고 서브 하는데 올리고, 그리고 그거랑 지금 그 디폴트로 나와 있는 걸 비교를 해서 이제 어디가 성능이 좋은가 이런 걸 테스팅을 하는데, 그 테스팅의 그 결과, 그 매트릭은 되게 간단합니다. 돈입니다. 얼마를 더 벌었나, 얼마 뭐 몇 밀리언, 몇 퍼센트 뭐 그런 식으로 다 나오는데, 그 정말 너무나 이 심플한 매트릭이 너무나 심플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거를 누가 뭐 어떤 짓을 해서 이상한 알고리즘을 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A/B 테스팅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이거 너의 성과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넘버들이 엔지니어마다 따라다니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승진, 뭐 성과 보상 이런 거를 다 결정하는 그런 이제 수단,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의 탐욕과 개인의 성과가 굉장히 얼라인이 잘 돼 있는 팀인 거죠. 그러면 이런 팀에서 돈이라는 성과를 계속 쫓아다니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일까요?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탐욕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제일 중요한 어떤 조직의 일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회사는 탐욕적이지 않은 개인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승진 연봉 인상 뭐 그런 당근들이 있고 뭐 레이오프라고 하는 그런 채찍도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라든가 뭐 허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게 되죠. 그 이 이런 당근과 채찍은 돈과 성취욕 이런 두 가지 이런 이 우상숭배라는 거에 이제 를 더 이렇게 부스트를 하기 위한 되게 굉장히 좋은 불쏘시개가 되죠.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에는 뭐 다른 회사들도 다 비슷하지만 이제 레이오프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두려움도 다른 하나의 굉장히 효과적인 툴로 회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회사의 탐욕과 자본주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굉장히 큰 거대한 어떤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그런 회사들이 직원을 일하게 하는 수단들이 있고 뭐 그것들이 이제 우리 허영과 욕심과 우상숭배를 부채질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아 이런 거를 쓰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되게 열심히 일하게 할 수도 하는구나. 나도 그런 탐욕적이지 않은 나도 그거에서 그 굴레 안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쳇바퀴를 돌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우상숭배라고 거창하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런 이유가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런 시스템 안에서 계속 이제 버틸려고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안정과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되는 많은 편리함들, 그 편리함과 작은 쾌락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그거를 잃을까봐, 그걸 더 이상 누리지 못할까봐, 더 이상 뭐 하와이를 가지 못할까봐 하는 두려움이 되게 적지 않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약간의 그 다른 목표를 향해서 돌아가는 세상과 이제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에 맞춰가서 가기 위해 살아가는 제 사이에서 항상 그 텐션이 있고 그런 스트레스들을 이제 alleviate 한다 그러죠. 그걸 이제 조금씩 조금씩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은 뭘 할까요? 쇼츠를 봅니다. 그 단기 도파민을 내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죠. 쇼츠를 보거나 뭐 맥주를 마시거나 뭐 그런 이제 그런 탐욕은 아니지만 이제 탐닉이라는 활동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뭐 취미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패배적이고 약간 수동적이기도 하고 좀 자조적인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좀 이렇게 결국은 이제 세상에 대한 순응 그리고 탐닉을 통한 자기 위안 이게 이걸로 약간 이렇게 서머리가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좀 더 냉소적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게 조금 그래도 조금 바뀐 거 제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는데 뭐 특별히 어떤 뭐 사건이 있었다거나 뭐 충격적인 뭐 얘기를 들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제 나이가 40대 후반이라는 이제 나이가 돼서 이런 삶의 페이지가 주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이제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인식 그리고 뭐 부모님이랑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의 삶의 페이지와 나의 페이지를 비교를 해보면서 드는 생각들 그리고 뭐 아이들의 성장 그리고 교회에서 겪는 뭐 많은 일들 뭐 겨자씨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을 하다 이런 거를 겪게 되면서 일단 처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런 순간 찰나적인 욕구 해결 탐닉 이런 것과 일단 너무 굉장히 허무하구나라는 생각은 먼저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요즘에 주량이 줄어서 옛날만큼 이제 술 못 마셔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런 그리고 아니면 뭐 제 관절이 예전만큼 건강하지 않아서 막 엄청 좋아하던 운동들도 잘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탐닉들의 허무함을 좀 확인시켜주는 그런 반증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다른 한쪽으로는 또 일에 대한 이제 퍼스펙티브가 약간 바뀐 것도 있었는데요. 조금 다른 이제 이해를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아침에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아침에 제가 이 키보드를 가지고 와요. 그 주일에 뭐 이걸 제가 저만 하는 건 아니고 저랑 뭐 정우 형이랑 아니면 가끔 이제 사람 손이 부족할 때 이제 다른 분들도 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이름은 키보드 봉사라는 활동이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주일에 한 시간 정도 일찍 와요. 그래서 이거 차에서 무거운 걸 끌고 와서 여기다가 셋업을 하고 뭐 다른 음향 기기들도 같이 셋업을 하고 그런 와중에 뭐 이제 찬양팀 인도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목사님도 그때 오셔서 보통 이제 의자랑 뭐 다른 테이블이랑 셋업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뭐 사실 뭐 무슨 뭐 스킬 같은 게 필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집이 가까워서 그냥 일찍 오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힘과 시간만 들이면 완수할 수 있는 일인데 물론 뭐 되게 귀찮을 때가 있어요. 뭐 그 전날 뭐 좀 빡세게 놀았다거나 그러면 좀 더 자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사람들 없는 시간에 약간 일찍 와서 있으면은 뭐 목사님이랑 크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모님이랑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사사로운 즐거움이 또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이 일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별로 재주가 없어요. 노래를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악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사로 이제 애들을 섬기겠다는 어떤 막 열정이 되게 크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가 그렇지만 예배를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 기술도 필요 없고 노력도 별로 같진 않지만 어쨌든 예배를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가끔 레코그나이즈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정 꿀빠는 봉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요즘에 그래서 일도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어떤 사람도 굉장히 이제 뭐 자격증도 많고 뭐 이렇게 노력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들이 좀 전문적인 일이라서 많이 공부를 해서 뭐 그 자리에 와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어느 정도의 그 능력 안에서 어떤 이 세상에 참여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이런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물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금전적인 보상도 받고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이 나에게 직접적인 그런 영향도 있지만 그거가 가지는 그만큼의 그 금전적인 정도의 기여를 세상에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활동 자체 할 수 있는 활동과 기회 그런 것들이 이제 누구나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도 항상 누리는 것이 아니라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뭐 그래서 우상을 다 이겨내고 막 나는 일이 하나님의 그걸 이루는 일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진 않았어요. 아직 뭐 그렇게까지 큰 퍼스펙티브를 제가 가지진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어쨌든 제 인식이 조금씩 바뀌지만 세상의 탐욕과 자본주의와 그리고 회사의 시스템이 주는 이제 압박은 여전히 있고 그리고 그거를 계속 해석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갈등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가 여전히 쉽진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조금이나마 제가 가지는 이 퍼스펙티브가 바뀐 것 자체 이 그거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일을 대한 태도에서 이런 감사함이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에서 이제 스스로 좀 이렇게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약간 좀 길게 넋두리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 이야기가 이런 제 나눔이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 세상과 직장과 관련된 탐욕과 우상, 뭐 그리고 뭐 작은 의미에서는 약간 스트레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에 좀 도움이 되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